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제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이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물이나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병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의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의 기르시되 소자의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한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은 내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건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곧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겠다 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주간이 아니고 수목금토 4일 동안 인천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인천에서 집회하면서 마가복음 2장 이 말씀을 주로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고 밤새도록 내 마음에 있어서 오늘도 내 마음에 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천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좀 더 여러분들하고 좀 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침에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에 있는 가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디베랴 벳세다 이런 도시들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이제 장소가 가버나움인데 제가 가버나움에 가봤는데 그게 옛날에 예수님 계실 때 있던 해당 겉터도 그대로 있고 여러 가지 유물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해당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 해당 근방에 어떤 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주로 해당에서는 안식일날 말씀을 전했으니까 평일은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체로 4명이 한 기둥이 들고 왔는데 예수님 가버나움에 계신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뭐 꽉 찼기 때문에 빈 몸도 들어갈 수 없는데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들고 들어간다는 거의 불가능해서 들어가질 못하고 밖에 있었습니다. 그다 이제 거기 뭐 성경 말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의논을 한 끝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중풍병자 상을 지붕에서 달아내리니까 중풍병자가 그냥 지붕에서 예수님 계신 그 방에 딱 침대가 내려왔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 인간이 만든 엘리베이터인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 믿음 소자의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셨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셨지 믿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행동이 믿음에 나온 거라 믿음을 예수님은 보셨다 하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이야기를 하니 그 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판단하지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하면 참나마도다. 물론 이들은 마음속에 서로 의논한 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서 두 가지 마음을 사람들께서 발견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병을 고치겠구나. 만일에 예수님 앞에 나한테 병을 고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하려고 지붕을 뜯어 달아내리겠습니까? 그냥 돌아가지. 이 중풍 병자는 그 네 사람은 예수, 그 병자를 두고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중병자 병을 고칠 걸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는 걸 주님은 보셨다고 그랬고, 두 번째 서기관들의 마음을 중심에 의논한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 사람들 높고 낮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경험이 많고 적고 다 있는데,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인간 자체의 마음에 가진 그 마음을 통해서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 생각 없는, 그냥 나 잘났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약간 지혜로운 방법은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아직 뒤로 이렇게 내가 잘났다는 그런 이제 표현을 사람들이 하지요. 저희 다 잘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에 두 가지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헐뜯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썩어 냄새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야,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해야,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지? 하나님과 함께 아니면 저럴 수가 없어. 저분은 정말 위대한 사람. 다 마음이 그걸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 대제사장 뭐라 그럽니까? 저 예수를 그냥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거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따라 모이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나라를 빼앗고 우리를 멸망시킬 거고, 그 저 사람 놔뒀다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보다 저 예수라는 사람 하나 죽여버리면 우리가 더 안전하고 많은 사람 살리는 것이 되겠구나. 사탄은 대제사장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넣어주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을 보면서 사탄은 그래서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계획이 시작돼 들어가는지요. 그냥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놔두면 우리가 로마에게 망해 모든 백성이 죽게 돼, 그럴 바에 예수님 한 사람 죽이고 우리가 다 사는 게 나아.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는 너무 선한 거예요. 너무 선한 거예요. 나는 예수를 죽이란 마음에 딴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죽이더라도 우리 민족을 다 살리는 게 낫지, 예수님 그냥 두었다고 우리 민족 다 죽으면 뭐가 유익하냐, 나는 지금 내 예수 죽이는 이게 악하게 보여,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잘하는 거야, 우리 민족을 위한 훌륭한 거야. 사탄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께 그런 마음을 넣어주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거짓말하고 그래도 너는 선해, 너는 잘하는 거야, 너는 위대해, 너는 잘나서 너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런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는 그 마음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사특하게 행하고 예수님 앞에 막 그 불편하게 하고 그런 마음 두 가지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머물기 위해서는 사탄의 아주 계획적인 지혜가 우리 마음을 속에서 우리 이끌어가는 거예요. 요즘 이제 보이스 피싱이라고 그게 보이스 피싱한테 뭐 천억이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번 이렇게 길가에 보이스 피싱하는 이야기를 그거 듣고 보람카드를 보고 야 저거 누가 저기 바보처럼 넘어가겠나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인간은 바보더라고요. 그 보이스 피싱한 거는 그 분야에만 막 깊이 하니까요. 저도 한번 거의 걸릴 뻔한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야기를 했지, 한 번.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너무 간교하게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보신 이 마음 가운데서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 이 중풍병자 가진 이 마음하고 서기관들 예수님 판단하는 마음하고 이거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판단하는 마음, 교회를 비판하는 마음, 내가 옳다는 마음, 그리고 뭔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주여 자기 너무 정당한 거예요. 사탄이 대제사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저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 들으면 모사 예수를 믿을 거야. 그럼 예수를 믿으면 무리가 하나 모이면 로마가 와서 무슨 뭐 큰 시위하려고 그런 줄 알고 우리 민족을 다 죽일 거야. 그럴 바에 저런 사람 미리 막 예수님 하나 죽이면 우리 민족이 사는 게 낫지. 나는 지금 이제 너희들부터 어떻게 나는 예수 하나 죽이는 게 진짜 이 나라를 위하는 거고 생명을 살리는 거야. 그런 마음을 대제사장의 마음에 넣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 죽이는 온 수단과 방법을 다 썼는데 근본이 굉장히 악한 건데 자기는 선하고 자기는 옳고 자기는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탄이 속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경에 보면 그때에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말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예가 되리라. 사탄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면서 우리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잘하고 있어 하나님 귀한 뜻을 이루고 있어 그런 마음을 얼마든지 갖도록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집회를 하면서 내 마음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관해 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 목사님 다 죄인이라고 그러고 장로님 지사님 다 그러는데 저도 어릴 때 죄 때문에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나도 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저희 아버지는 지어서 농사 지으셨어요. 아버지가 밭에다가 참외도 심고 땅콩도 심고 수박도 심고 그리고 이제 뭐 배추도 심고 무도 심으시고 쭉 그렇게 농사를 지으셨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으시느냐 하면은 그냥 밭에다 씨를 뿌리고 배추 씨를 뿌리고 무나 밀씨나 보리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밭은요, 농작물이 잘 된 조금만 있으면은 그냥 놔버리면 그냥 잡초로 밭이 꽉 차요. 특히 여러분 그 저 시골 밭에 있는 그 쇠뜨기 가는 것은 이건 막 호미로 죽여도 살아나요. 쇠뜨기 별명이 뭐냐면 수건 쓴 놈 어디 갔노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밭 가는 밭 매는 사람이 주로 여자 수건 머리에 뒤집어 쓰고 호미로 쇠뜨기를 뒤엎어 놓으면은 지나가면서 쇠뜨기 다시 일어나서 수건 쓴 놈 갔나 어디 갔노 하는 거예요. 아주 잡초는 막 지독해요. 그리고 또 더 지독한 게 독새풀 가는 게 있어요. 그건 죽여도 나와요. 그리고 발레인이 뭐 피 이런 잡초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밭을 논을 쟁기로 가지고 딱 갈면은 이게 딱 밀다면 설길에 나와가 뒤집어져요. 공중에 떠 있어요. 밑 조금 닿고. 그러면 햇빛이 비치면 그 흙덩어리가 참 바짝 마르면 거기에 있는 잡초는 하도 다 죽어요. 흙 자체가 바짝 마르면 이만하면 흙이 한 이 정도 두께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그 다 공기가 들어가고 하니까 바짝 말라버려요. 그러면 잡초가 다 죽고 나면 쓰레로 가지고 그걸 썰어가지고 부드럽게 한 뒤에 거기다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밭을 간, 우리 마음의 밭을 간다는 사실에 대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 1962년도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기 전에 저는 잘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케 하셨는지, 왜 내게 이런 고통을 당케 하셨는지, 왜 내가 이런 절망을 당케 하셨는지. 근데 그때 내가 하는 일들이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마지막으로 일본에 작은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때 한국과 일본이 수교가 안 됐을 때예요. 그 비자를 받고 하는 게 뭐 불가능했어요. 제가 이제 작은아버지 일본 저를 데려가려고 하셨어요. 작은아버지 사업에 작은아버지 일본과 재혼하셨기 때문에 작은아버지 아들이 상당히 나이가 어려서 저를 데려가고 싶었어요. 그때 밀선 타고 많이 갔는데 저도 막 일본 말 한참 공부했어요. 일본 가려고요. 그럼 막 가라카나 히라카나 다 외우고 막 그거 배우고 막 일본 말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많이 잊어버렸지만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밀선을 타고 가다가 보면 이 선장이 자기 배가 배를 한 이틀을 빌려가지고 밤새도록 바닷가에 몰고 있다가 마산 앞바다에 내려놓는데요. 그럼 이 산도 뭐고 여기 일본이냐고 일본인데 빨리 산으로 올라가라고. 산 올라가다 아침 해 뜨기 시작하거든. 그때부터 등산 갔다 오는 사람처럼 탁 그러면 내려오라고 말이지. 그러면 안 잡힌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마산에 내린 거예요. 산속에 막 갔다 이제 막 내려오는 거야. 일본 흉사람 흉내는 일본 말 한마디에 사람 내려오는데 보니 간판에 한국 글씨가 있는 거예요. 야, 일본도 한국 사람 많이 사는 거 한국 글씨가 있네. 이게 마산? 마산 뭐 일본 말로 우마야마. 아, 일본도 우마야마가 있구나. 그래서 여보세요 하니까 한국말 때도 한국말 하시네. 내가 한국말 하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마산인 거예요. 그래 나중에 선장을 찾으러 가보니까 선주가 누가 배 빌려달라고 해서 이틀 배 빌려줬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바닷물에 빠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본 가는 그런 막 계획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기 그 전까지 하나님은 제가 진짜 강팍하고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인간인데 그냥 옥수야 이 말씀 받아라.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어제 저녁에 어떤 젊은 부인하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다 이론으로 알아요. 아는데 뭐라 하냐면 내 마음에는 안 든다 그 말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루 지금 자기가 멸망을 그런 멸망과 앞에는 그런 이야기 진짜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다음부터 아담 후손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뭐 노아 홍수 때 죄악이 관영하고 쭉 인간이 내려오면서 예배서 2장에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 다 그 가운데 내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데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공주의 건사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멸망을 받고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성경에 복음을 적어놔도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을 읽으면 여기서 우리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 비판하고 예수님 판단하고 대적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38년 된 병자. 하나님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더라. 그냥 예수님의 말씀 받아들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옛날에 그 사람은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 나는 착해,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어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이 드니까 38년 동안 자기 어릴 때 병을 낫게 하려다 부모도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떠나고 아버지가 떠나고 마지막 동생도 다 떠나고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비참한 위치에 이 38년 된 병자가 머물러 있습니다. 베스다 연못가에 왔는데 물이 동하는 걸 봐도 움직이질 못하니까 병이시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들어가질 못하니까 그냥 비참해 있으면서 그 병자 예수님께서 나와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병자가 곧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됐는데 분명히 자기가 보니 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밭에 잡초를 다 뒤엎듯이 사단이 우리 속에 심어놓은 교만한 마음 난 잘났어 난 똑똑해 나는 선해 나는 진실해 나는 착해 나를 높이는 마음을 가득 세워놓으면 내가 오는 사람이 무슨 일이야 내 생각들 하고 싶고 남들 이렇게 지기 싫어하고 내 주장, 내 욕망, 내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져도 내 뜻이 옳다면 내가 옳은 줄 아니까 내 마음을 극치하고 그걸 고집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해서 인간들에게 질병도 주고 사업에 부도도 나게 하시고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픈 건 사실이지만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는 우리 마음을 낮추어서 이 중풍병자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사마리아 여자처럼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아드는 게 아니라 맞지 않고 내 마음에 틀리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일을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마음이 높고 교만하고 내가 잘난 사람에 정말 선한 사람이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떠냐면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합니다. 참남하다, 뭐 어쩌다, 예수님도 판단하고, 뭐 또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내 마음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오래 하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 판단만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깊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보면 내가 너무너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딱 되니까 김기성 형제가 이야기하기를 자기 삼천 교육대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삼천 교육대는 막 그때 인간들 막 쓰레기들 다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이 내가 여기 왜 왔습니까? 물으면 두 말하고 꼭깨기 자루가 막 타작을 한대요. 동료들이 딱 훈련을 받는데 아는 사람 눈치만 하면 그냥 그대로 부두발로 차가지고 사람 짓밟아버리고 그렇게 뭐 안다고 신호만 약간 해도 그냥 완전히 기억된다고 사람이. 뭐, 그러니까 거기서 다는 고통, 그 마음, 이제, 저녁마다 이제 뭐냐면, 내일 아침까지 외워야 할, 뭐, 수칙이 있는 거예요. 수칙이 외우는 게 있는데. 김기성 목사 하는 이야기가, 머리 좋고 나쁜 거 아무 상관 안 된다고. 그 긴 문장을 밤새 다 외워, 한 명도 못 외운 사람이 없대요. 못 외우면, 그냥 발길로 차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교도소에 있다가 1년 7개월 만에 일반 교도소 갔는데요. 일반 교도소 가니까 이거는 교도소가 아니더래. 안방보다 훨씬 편하다. 그리고 또 너무너무 신기한 건 일반 교도 가니까 나는 3층 교육대에서 왔어. 너들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죄로만 멸망을 받아야 하고 저주를 받아야 하고 영원한 심판의 지옥 불속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인데 제삼 받아서 간 대로 마음의 이유 생겨버리고 내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증거도 하기 싫어하고 내 고집대로, 내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사람들이 빠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고 싶다, 십자에 못 박혀 막 감사, 그건 옛날 이야기 되고 더 육신의 욕구를 채우고 싶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고 싶고 좀 더 잘 살아보고 싶고 내 육신을 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 가게 된다는 거죠. 저는 구원을 받을 때 참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때 1962년 5월 달에 제가 이제 그 뭡니까 소년 기술병의 시험에 불합격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를 보여주셨어요.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네가 얼마나 틀린 인간인지, 네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그리고 이제 그해 10월 달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때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김기성 형제가 교도소에 나온 뒤에 자기가 나가면 틀리면 다시 교도소 도로했어서 저한테 편지를 썼대요. 그리고 저 한밭교회 제가 있는 교회에 왔대요. 저 그때 방을 하나 빈 방에서 거기 있으라고 줬는데 난 잘 기억해. 김기성 형제는 1년 동안 교회 변소 청소를 자기 혼자 다 했다. 아무도 안 시켰는데. 아침마다 비누 수세미 해가지고 변기 다 닦았다 그러더라고요. 쓰레기 다 정리하고. 김기성 형제가 뭐냐면 그때 내가 인생한테 가장 행복했다. 가장 행복. 그 변기를 막 그 수세미해서 막 비누를 씌워가지고 막 닦으면 변기가 하얗게 물어보는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그때 교회 쓰레긴 자기가 다 처리했다고. 교회 막 어려운 일은 1년 동안 그 일만 하는데 교도도 있다 나와서 일한 게 너무 행복하고. 그때 김교생님 우리 교회 형제들이 천사처럼 보인다. 우리 귀한 천사들이 거하는 예배당, 우리 귀한 천사들이 머무는 곳, 그들이 쓰는 화장실, 그들이 쓰는 뭐 복도, 그들이 앉는 의자, 자기가 막 그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하면요, 우리가 마인드 교육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수입이 1년에 만 달러쯤 되는 사람이 뭘 욕구가 한 5천 달러나 6천 달러 되면은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수입이 만 달러 되는 사람이 욕구가 2만 달러, 3만 달러가 되면은 그 사람은 폭력적이고 저돌적이고 모든 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을 계속 부추겨요. 여러분, 어찌다 잘못한 건 그건 막 그냥 잊어버리고, 어찌다 잘한 건 그건 막 오래오래 기억해서, 참, 난 잘해, 난 똑똑해. 달리기 하면 1등 한번 하면 막 한평생 난 달리기 1등이야, 달리기를 잘해, 난 공부를 잘해, 난 착해, 막 그런 생각. 제가 주일학교 있을 때 우리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면 자기가 어느 날 새로 오발을 샀대요. 새 오발을 사가지고 이제 추운 겨울에 입고 가는데 길거리에 거지가 앉아가지고 깡통하는 거 발발발 떨고 있더래요. 저희 오발 탁 벗어가지고 거지 뭡니까? 거지 탁 뒤집어 씌우고 막 달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뭐 오바가지고 저 뭐야 거지 뒤집어 씌울 만큼 좋은 오바 없었습니까? 나도 이번 오바가 없었는데. 어느 날 제가 제 지갑에 보니까 항상 비상금이나 빳빳한 새 돈도 하나가 있는데 그걸 해보고 싶어서 거지가 있는데 다 꺼내가 탁 그 깡통에 던져 막 달려 도망쳐서 도망 안 쳐도 되는데 그런 게 막 덥죠. 근데 그게 막 한 평생 아니지. 나는 선한 사람 거지한테 그 새 돈 넣어줬다. 그러게 내가 새 돈 한 번 주고 내가 잘한 그것 때문에 내가 1만 가지 더럽고 추한 악들을 다 덮어가 버린 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 난 잘난 사람, 난 똑똑한 사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 되면은 교회 청소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뭐도 힘들고 다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참 뜨겁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생 속에 고통도 주고 괴로움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얼마 전에 우자매님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아버님이 세상 떠나시 얼마 전에 저 사무실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 아버지가 저한테 무슨 이야기 하죠? 목사님, 저는 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우자매님 부모님은 서로 너무 정이 있고 둘이 위해서 이제 암 말기 진단, 앞으로 암 치료를 해야 하는데 어머님이 막 이 아버지께는 어머님이 막 그렇게 위로와 힘이 됐는데 느닷없이 오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겁니다. 우자매님 아버지에게는 그 어머니가 아내가 하나님이었고 전부 다였었어요. 그 어른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내가 암이 들어 이제 죽어갈 텐데 아내가 나보다 먼저 가서 목사님 나는 라면도 하나 제대로 못 끓입니다. 제가 라면 끓이는 거 하나 안 어려워요. 냄비 물 넣고 물 끓여가지고 라면 넣으면 되고 다 끓여서 수프 넣어가지고 저거 먹으면 돼요. 먹다 덜 끓여서 한 번 더 끓이고 너무 끓여서 다음부터 덜 끓이고 그러면 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마 모르긴 하지만 그 어른 우자매 그분 아내 우자매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우자매 어머니 믿고 아내 믿고 구원 안 받았을 거예요. 그날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날 복음을 그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얼마 있다가 안 있다가 세상 다 진짜 행복하게 편안하게 하나님 우자매 아버지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으셨을 때 무슨 하나님 이렇게 잔인해 무슨 하나님 그렇게 악해 내가 암들 이건 또 막 불행한데 아내까지 빼앗아 가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그래야 하는데 우자매 아버지 마음 다 나죠 자기 마음 다 무너뜨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이 돼서 구원받는 걸 많이 많이 본 거예요. 얼마 전 우리가 세상에 박종호 형제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암이 걸려 그냥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조자매님 통해서 그리고 또 중국의 자매님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생각에 종호 형제, 새빨은 젊은 사람 왜 먼저 갔냐? 막 그런 수수함이 있는데 전체를 두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정말 박영재님 구원하시 저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도 받게 하시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도 하게 하시고 한도지하게 하시고 좀 뭐 생각까지 한 30년만 더 사시다 죽어도 좋겠는데 막 그래 좀 썸하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참 사랑하셨구나 복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구원받기 전에 한 내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이래서 우리 마음을 낮추기 너무 감사한데 신앙의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꽉 어려움을 겪어야 마음을 낮추고 마음 낮췄다 도와주면 또 마음 높여가지고 하나님 역사하기 어렵게 하고 그래 막 어려서 마음 낮춰 은혜를 입고 나서 또 이제 마음 높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마음을 높이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꼭 중풍 병자가 되지 않아도 38년 된 병자가 되지 않아도 사업에 실패하지 않아도 어렵지 않아도 모든 게 잘 돼도 하나님 정말 마음을 낮추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농부로서 마음에 밭을 갈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 말고 세상을 사라는 그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인색해지고 줄어들고 내 육신의 욕망으로 쾌락을 쫓아가면 결국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구원하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저희 형님 구원받으실 때 큰 누님 구원받으실 때 작은 누님 구원받으실 때 동생 구원받을 때 내 작은 아버지 구원받으실 때 아버지 구원받으실 때 쭉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셔서 마음을 꺾을 수 있도록 어림을 주시고 작은 아버지 참 사랑하셔서 마음을 꺾어서 어림을 주시고 그래서 마음에 다 낮아진 뒤에 구원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본의 작은 아버지는 이제 돌아간 지 벌써 5년째 되는데 작은 아버지 참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본 작은 아버지는 남묘 호랑개교 창각회란 그 교회 히로시마 지부의 간부예요. 지금 작은 아버지 무덤은 그 히로시마 지부의 남묘 호랑개교 창각회 그 안에 있어요. 공동묘지에 있어요. 제가 한번 저희 형님이 세상 돌아가실 때 일본에서 막 작은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형님 보고 장가학회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시체가 부들부들해지고 깨끗해지고 곧 썩을 건데 제가 막 형님은 거의 막 죽음 직전에 있고 작은 아버지는 막 그러시고 제 마음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작은 아버지 한 번씩 가면, 제가 가면 참 좋아해요. 그런데 사촌 동생 앉아놓고 성경 좀 펴놓고 이야기하면 막, 작은 아버지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전망 담배만 막 피고 계시고. 그런데 내가 이제 책을 몇 권 갖다 주면은 작은 아버지가 그 가정은 내가 본다 하면 다 싸가지고 하셔서 자기 아들 못 보게, 당연히 아들 못 보게, 친대한테 밀어놓고 그랬어. 근데 작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에 93세 돌아가셨는데 건강하셨어요. 후두암이 생긴 거예요. 후두암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의사가 수술해야 한다고. 암덩어리는 너무 목을 눌러가지고 기도를 막아서 기도에 이쑤시개 하나 정도 들어갈 공기구멍이 밖에 없다고. 그거 막히면 금방 죽는다고. 의사 수술하려고 했습니다. 나 수술 안 하려는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그냥 죽지. 나 수술 안 할 거야. 그러면 어르신 곧 죽습니다. 죽으면 죽을게. 나 수술 뭐 하지 마라. 그 의사가 그럼 병원에 나가세요. 나갈게. 가시다가 혹시 차 안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게. 집에 오셨어요. 1년을 사셨어요. 그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작은 아버지 마음을 다 낮추신 아침마다 창각견 남묘호랑격을 외웁니다. 근데 그거 외울 때마다 막 기분이 좋고 천국 뭐 좋은 나라 갈까 그랬는데 막상 죽음이 탁 다가오니까 그 1년 동안은 의사가 곧 언제 죽었는지 모른다. 곧 어찌다 죽는다. 늘 그랬기 때문에 1년 동안 늘 작은아버지 마음에 죽음을 달고 계셨으니까 죽음 앞에 딱 서니까 남의 호랑개교가 자기 영혼에게 믿음을 못 주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작은아버지 그 막 당신이 믿고 있던 그것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데 너무너무 헛다란 것은 이제 죽음 앞에 있는데, 내가 곧 죽는데, 얼마 있다 내가 죽는데, 이 장가같게 남의 원하게 내 마음 편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면 장한아버지 어떻게 예수님 믿었겠어요? 어느 날, 작은아버지가, 작은어머니가 보시니까,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시더래요. 내가 준 책을 다 갖다 집어 던져 놨는데, 아들들 못 보라고. 그저 제일 두꺼운 책이 제3 거듭남의 비밀들이에요. 그걸 일본말로 된 끄집어내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책을 읽으셨다. 그러더니 어느 날, 작은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진리다. 우리 조카가 믿는 이게 진리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 우리 조카가 진짜 진리다. 이게 옳다. 우리 조카가 큰 사람이다. 막 우시면서 작은 뭐 여보 여보 당신 여기 와서 이걸 좀 뭐 당신도 이 책을 좀 읽으라고. 그렇게 구원을 받고 한날쯤 뒤에 주님 품으로 가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저희 형님,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누님, 동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평안을 주고 복을 주고 하면은 그 복을 준 건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해서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고 하자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에 걸려서 여러 날 동안 있습니다. 그 마음이 다 낮아지고 낮아진 겁니다. 내 속에 내가 강하게 살아있으면 내가 나를 지배하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심으려고 하시는데 나라는 존재가 내 마음 막 예수님 거부하고 밀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한없이 낮추는 일을 낮추고 또 낮추시고 그래서 38년 된 병자나 가늠한 여자나 눈먼 소경이나 여기 중풍병자나 중풍병원에 자기가 잘났다는 마음 다 무너지고 자기가 똑똑하다는 마음도 무너지고 이제 처음에 얼마 동안 가다가 그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 좀 모으면 좋은 집 사면 좋은 차 가지면 자기 잘났다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높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도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사람 참 많아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중풍병에 걸리지 않아도 마음을 낮춥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 안 돼도 마음을 낮춥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중풍병이 걸리게 하시고 가늠하다 잡혀서 비참한 부끄러운 일을 겪고 죽을 그런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높았던 마음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젠 예수님보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 높아지면 예수님 내 마음에도 나를 주장한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높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향해 내가 고개를 숙이거나 마음을 낮추거나 겸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서
일을 하실 수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두 가지 마음이 보입니다. 중풍병자와 그 네 사람에게서는 예수님 믿는 믿음을 예수님 보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에게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내 옳은 것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은혜와 긍휼을 입고 복을 얻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보면은 처음엔 내가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막 열심히 하면 될 줄 하다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기 마음을 비우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과 자비를 더하는 걸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을 높입니다. 반대로 주님은 마음을 낮추십니다. 그도 안 낮아지면 중풍병자처럼 어려움을 주고 마음을 낮추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어려움이 있다고만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주님 내 마음을 낮추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마음을 겸비하게 해야겠다. 내 생각을 버려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여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낮추어져서 여러분의 고집을 부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삶을 살고 천가지 만가지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경험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은 자꾸 이런 마음을 낮추게 어림을 주신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혹시 여러분 마음에 고통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어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겸비케 하려고 내 속에 일하시려고 마음을 낮추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는 마음을 낮추 겸비하게 해서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잡는 이런 놀라운 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